기도드리죠. 세상의 사람들이 소망을 두고 귀히 여기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썩어질 것임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아옵나이다. 우리의 참 소망이요 유일한 복이 오직 예수 한 분에게 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밝히 비추시고 10년 가운데 깨우쳐 주시니 우리가 이 땅에 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옵나이다. 사람들이 자기 탐욕과 자기 바라는 소견대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귀하다 가치를 매기고 그것에 자기 인생이 굴레로 엮여져서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서 참으로 구할 마땅한 가치가 무엇이고 참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으니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었나이다. 죄인 된 저희가 어둠에 속했던 저희가 어떻게 빛 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게 싸웁나이까. 오직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빛으로 다가오셨으니 곧 예수 십자가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인 줄 우리가 아옵나이다. 이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썩어질 육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심에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온즉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믿음이 본래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음에 오직 주께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신 받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또 어떻게 믿는 것이 합당한 것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누림에 마땅한 이치인가를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음을 아옵나이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되 그 뜻을 헤아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아 헤아려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주신 은혜 분량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또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연약한 저희 지체들 불러 모으시고 하나로 묶으시며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도모하시고 복을 주시온대 이 시간에 정하신 시간 받으러 저희가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바쁜 일, 마음 쓸 만한 일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오게 하셨사온즉 불러 모으신 주께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교통함과 조명하심을 허락하심으로 이치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뜻을 분별하며 순종해 나가길 원하는 마음의 소망함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함께 성령께 지혜를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눠지는 모든 신령한 이치들이 마음의 기쁨으로 다가지고 깨달아지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고백서 21장의 안식일 문제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자 8절로 20절 말씀 11절까지 8절 11절 함께 읽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지으시고 특별히 사람에게 명하셔서 날짜와 연한에 따라 살도록 삶을 이렇게 규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주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자와 철학자들 간에는 논란이 있죠. 하나님도 시간의 종속을 받는가 안 받는가. 참 성경적인 이치에 따지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공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간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지 시간에 종속되거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신학적인 정론입니다. 물론 이제 현대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절대적 존재의 의미를 가지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의 흐름, 그것이 무한히 계속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시간 전체의 흐름을 벗어나는 존재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식의 질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시간의 속성, 그것 자체에 대한 물리학적 이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른 평가가 나오는 것인데 고전적인 의미에서 신학적인 이해 속에서 시간의 개념이란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가 변화되므로 상태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상태의 변화라는 것은 서로 인식적인 측면에서 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변화 없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인지할 수 있고 시간의 존재를 가늠할 수 있느냐 할 때는 거기는 의문이 생기죠. 그러니까 시간을 역으로 흘러간다는 그 물리적, 물리학적인 가능성에 대한, 물론 속도의 문제지만, 그러다 뭐냐면 변화를 거꾸로 역행해 가는 것이죠. 불가역적인 이 변화의 상태를 가역의 상태로 바꾸어서 그 시간을, 상태를 거꾸로 올라갈 수 있다면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이 개념 속에는 변화와 시간이 어떤 상관성 관계에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화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들과 유한한 존재, 즉 피조물의 유한한 존재들만이 어떤 변화를 겪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면서 나는 항상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온 자기 자신의 정체적 설명.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자존성을 의미하면서 시간 자체를 초국해 가시는 자기 홀로 자신을 주장해 가시는 그런 자기 규정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규정받는 일이 없으시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요, 동시에 시간 내 간섭하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성이라는 개념은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시간을 초월하는 의미에서의 영원성이 있고, 하나는 시간 내의 시한의 무한한 연장성으로서 영원성이 있죠.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은 결국 시간 안의 개념이고, 시간을 초월한다는 의미에서 영원성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현재나 과거나 미래를 한 번에 다신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의 의미죠. 그렇죠? 시간에 갇혀 있으면 미래를 하나님께도 미지가 되어지죠. 그래서 신학적 개념에서는 결국 영원성의 개념에서 하나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 속에서는 시간은 피조물의 삶을 통제해가는 하나의 그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부여하신 환경적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정론이고 성경의 가르침에 보다 맞다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신 스스로 시간을 초월해 계시지만 사람들에게는 시간의 삶의 규정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날짜와 연한을 정하셨어요. 그 날짜와 연한을 정하는 하나의 그 현실적인 수단으로 해와 달과 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보고 하늘을 생각하고 그것의 순환 주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설정해 나가고 그 개념과 관념에 통제받아 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결국 타락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하나님이 창세 전에 지으신 원리에 따라서 일주일 주기 중에 하루를 쉬는 이런 형태의 삶의 패턴이 역사 속에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것, 그것이 특별히 마지막 날에 쉬게 되어지는 하루를 쉬게 되는 7일 쉬게 되는 이런 하루를 쉬게 되는 이런 규정성이 이스라엘 이전에 이방에게도 같이 그것이 하나의 삶의 관습으로 주어졌었는데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시고 그 중에 여섯째까지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주기성에 그대로 유비적으로 적용되어지면서 인간의 생활 패턴도 그렇게 되어지도록 결과되어졌다. 그런데 그 쉬는 날, 하나님 쉬신 그 날을 어느 날로 쉬게 될 것인가? 랄때그 마지막 날 쉬심의 의미가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이스라엘 가운데는 안식이라고 말하는 제7일째의 쉬임을 주게 되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 방금 읽었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회를 세우시면서, 즉 이스라엘은 옛 교회죠. 그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교회 속에 제4계명으로 이것을 못 박아 주셨다는 아주 의미심장한 의미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암시해 준다. 하나는 즉 모세 율법이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일주일간의 하루를 쉬게 하신 그 창조적인 규례가 있는데, 그것이 모세 율법 속에 집어넣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은 창조 규례에 입각한 일반적인 도덕적 원리로 다가온과 동시에, 이 도덕적 원리라는 것은 꼭 신앙인이 아니어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에서의 도덕적이죠. 그런 도덕적인 규정성으로 하루를 쉬어야 될 것이 오게 됨과 동시에, 그것이 모세 율법 아래 주심으로 인해서 구약 교회의 하나의 외형적 종교성을 통제해 나가는 의식법의 성격을 같이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통해 교회에 주신 안식일의 규정성은 그 바탕에 창조의 원리와 동시에 타락한 인류를 새롭게 회복시키심으로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해버렸던 그것을 다시 교회에 회복시키기 위한, 그것을 주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뭐죠?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함으로 에덴동 상실한 것, 안식. 교회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는 것, 안식. 그 안식의 주심에 대한 참된 의미로 주께서 어떤 날을 또 명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제7일의 쉼에 대한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종교적 의미에서의 구원적 의미, 복음적 의미가 안식일의 쉼에는 담겨 있고, 그 이전에 큰 넓은 컨텍스트에서는 어떻게 돼요? 창조 원리가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넘어가 보죠. 31장을 가보면,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12절 10절까지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17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왜 영원한 표징으로서, 영원한 표징, 13절에도 대대의 표징,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며 너는 나의 거룩함을 받는 나의 백성이라는 특별 관계의 표징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13절에 명하시고, 17절에 그와 같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그것을 나와 나의 사이에 특별한 표징으로 삼는 것은 한 이유가 있으니,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 쉬어 평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면 내가 너희를 지은 자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여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라는 관계 속에서 오직 그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만이 하나님이 무엇인 줄 알아요? 창조주임을 바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컨텍스트 안에서 창조주인 내가 너희를 향한 삶의 규정이 하루를 쉬게 하셨음을 이해하고 너희도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하튼 그러한 그 구속 관계, 구속적인 관계 안에서 창조주 되심 자신의 창조 원리에 따라 쉬도록 하신 것이, 그것이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면서 신명기 5장에 가게 되면 구속적 맥락에 함축된 의미가 거기에 덧붙여지게 되어져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12절 15절 같이 읽죠.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15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힘써 지키라 하시고 그 이유를 뭐라 설명하셨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게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어떤 사건을 암시하지 않아요? 창조의 사역은 생략하시고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명한다. 라고 말하므로 구원사적인 의미가 부과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은 단순히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라는 쉼의 규례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출애굽 사건에서 기억하듯이 우리를 종된 것부터 종의 멍에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준 참된 안식의 의미를 주신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타락 전과 타락 후에 그 변화가 타락 전과 타락 후에 변화된 상태가 안식의 의미의 변화를 주게 된 거예요. 의미를 더해주게 된 거예요. 타락 전에는 죄가 없는 상태니까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이렇게 일곱째 날 쉬어라. 그대로 쉬면 그 자체로 뭐가 될까요? 안식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타락 전엔 인간 사이에 뭐가 없으니까 죄로 인한 굴절이 없단 말이에요. 죄는 굴절이 없는 상태 속에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평상의 상태 속에 하루를 쉬는 것은 그쉼 자체가 안식이에요. 왜냐하면 타락 이전 모든 상태가 안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주일 가운데 마지막 날 하루 쉼이 우리에게 쉼의 의미가 뭐밖에 적용이 안 되겠어요. 타락한 상태 속에는 노동의 쉼, 즉 육체의 쉼 이상의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을 쉬어 육체가 쉰다는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온전한 쉼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작의 창조 규례에 따라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주고자 원하시고 하루를 쉬게 하셨던 그 쉼의 의미가 안식의 절정이요. 안식을 찬양하는 것이고 안식을 노래하는 거란 말이죠. 즉 날짜와 연한에 따라 사람의 삶이 규정받아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여섯 날 동안 일하였고 일곱째 날을 쉰 바와 같이 내가 너에게 뭐라 마영하노니 하루를 쉬어라 하실 때는 이 쉼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과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른 여섯 날과 비교하여 그 날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고 계신가? 그것은 뭐예요? 안식의 절정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완전히 흐려진 거죠. 어둠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쉼에 대해도 쉼이 있어도 그 쉼의 참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적 안식, 죄로부터의 사함받는 것, 썩어질 것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안식인데 그 안식 누림을 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 이 단순한 일곱째 날의 쉼이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창조 규례에 따른 쉼이 의미가 상실되어 버렸어요. 육체는 쉬나 쉬는 육체를 이용하여 썩어질 정욕과 쾌락 속에 몸을 던져버려 더 영혼이 죽어가니 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국 육체 심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게, 그것의 실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오직 뭐에서만 확인될 수 있어요? 구속사적 컨텍스트에서만 하는 거예요. 구원의 맥락 안에서만 그 의미가 생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의미에서 드러나는 생생한 쉼의 의미, 안식주심의 의미가 신명기 5장에서 뭐라고 주께서 설명하신 걸 다시 바꾸셨냐면,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라. 그래서 명령 주시는 거죠. 그 명령의 맥락에 따라서 이제 안식의 의미는 구약 교회 안에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기 위하여, 예배로 모이기 위하여 번거스럽고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절제하고 제거해 나가고, 실제 영적 안식을 누리기 위한 육체의 쉼을 서로 연결시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안식을 지킴의 의미들을 해석해내기 시작했어요. 이와 같은 안식일의 규례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예배로 모여 성회로 모여 그날 안식일을 지킴에 대한 의미의 참 실체가 오시게 되어지니까, 토요일이라는 안식일날 모여서 행해야 될 많은 의식적인 것들이 어떻게 돼?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졌죠. 그것이 없어지게 되어지니까 결국 의식법적인 요소가 다 걷어나아지니까 이제 질문이 생긴 건 뭐냐면, 그러면 꼭 그날이어야 하는가? 라는 이제 문제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의식, 항상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을 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의무와 육체의 쉼이라는 안식일을 해야 하는 그 삶의 양식들을 걷어내다 보니까, 그러면은 안식일 그 자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제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 같은 문제에 있어서 안식일을 사도시대 때 결국 교회 안에 논란이 생기게 된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그 할례를 받아오고 안식일 절기를 지켜온 사람들의 경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여지껏 해왔던 삶의 관습과 그 관습의 배경이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복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신학적 논란이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열두 사도께서 교회를 이제 기초를 잡아 나가실 때에 그들을 가르쳐 나갈 때 첫 번째 같은 문제가 할례 같은 문제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할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유대인이라면 그냥 회원들을 해라. 그러나 그것은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 만약에 그것이 복음을 믿는 데에 필수 요소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도 할례를 시켜야 할 것이라. 그럼 안식일은 어떻게 되는가? 안식일도 그러면 안식일은 날짜에 묶여야 하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사도들의 답변은 결국 무엇이었냐면, 어느 날이건 안식일이건 월삭이건 어떤 절기건 먹는 거건 절기건 간에 그 자체로는 복음의 어떤 조건이나 필수 요소일 수 없다라고 못 박으셨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이든 주 안에서는 다 같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럼 같은 날이라는 의미에서 주께서 안식에 참된 의미를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날이 안식일이라는 그 특정한 날에 누렸던 영적 혜택을 5716 차를 좀 여기 계시면요. 5716 안 계신가 봐요. 5716 아 계세요? 계세요. 곧 나가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있었던 그 의미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날에만 그날의 기쁨과 그 영적 은택을 누리는 것으로 묶여지는 것이 아니요, 어느 날이건 모든 날이 주의 날로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원리적인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 원리적인 성취가 되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 날이나 우리가 정하면, 남포교회의 주일은 월요일, 영락교회의 주일은 토요일, 이렇게 정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질문이 나오면 뭐예요? 안식일을 정하신 이는 누구시죠? 하나님. 그럼 안식일의 날짜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세요? 인자라고 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거든요. 오직 예수님 자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참된 안식의 실체로 오셔서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 자신께서 결국 참된 쉼의 특정한 날의 의미를 바꿔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이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임의로 어느 날을 고를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고를 수 없고 교회의 권위로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그 안식일의 그 참된 그 실체를 오셔서 그걸 언제 이루셨는가? 그게 바로 안식 후 그 다음 첫날인 주일이라고 말하는 그날에 주께서 그걸 이루셨단 말이에요. 주께서 그 날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 창조 때에 너희가 엿새를 일하고 하루를 쉬랄 때 그 하루가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일곱째 날 되었던 그 날의 의미가 그것이 구약의 의식법 안에서 그 일곱째 날로 지켜져왔던 것이 결국 타락 이후에 참된 안식, 창조 이전의 안식의 절정으로서의 그날의 특정한 의미들이 결국 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로 성취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안식을 허락하신 주중의 하루의 의미에 대한 특정적 위치가, 지위가, 의미가 부과되고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결국 그 날을 사도들이 주께서 주 앞에 드려 예배할 합당한 날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결정되어진 것이고 그래 그날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도들을 통한 간접적 교회의 규례로 정하셨죠. 간접적 방식으로 정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툭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도들의 규례,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보시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라는 것은 각각의 별개의 행동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모아지면 뭐가 되죠?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결국 그 예배 속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사도가 정하신 바와 교훈, 복음적 해석에 따라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되어지지만 동시의 가르침, 교제, 떡, 기도는 그 합쳐서 뭐가 되죠? 예배적 요소가 되어져요. 즉 이 예배적 요소를 사도들이 해석한 대로 주께 받은 그 명대로 그 일을 이루었으니 그 일이 고린도전서 16장을 가게 되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가 주어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일 어느 날에? 첫날에. 이미 그때 모여서 예배로 드리고 연보를 드리는 그 날로 사도의 가르쳤던 교회가 세워질 때 결정이 되어졌죠. 사도행전 20장을 가보게 되면 20장 7절 유두고란 사람이 나오는 이야기에 나옵니다. 죽었는데 바울이 그를 살린 이야기죠. 7절 같이 읽을까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가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서 언제 모여요? 안식 후 첫날. 근데 왜 밤에 모였을까? 저녁 때부터 시간이 시작되어진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 그렇죠? 안식이 끝나고 유대인들은 풀어질 때 교인들은 그때 모여서 말씀의 강론을 듣고 그 다음에 연보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로 모이게 되었다. 그 강론이 길어져서 밤을 세우게 되니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아 창에 떨어져 죽었더라. 죽기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들었더라.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그래서 살리셨죠.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결국 이제 그 이 초대교회 때 교회에게는요.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성취로 이해하고 주께서 예배에 합당한 날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모였을 때 그 감격과 환희는 말할 수가 없죠. 오랫동안 그 구약을 통해서 예언했던 약속했던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구원사를 성취하시고 그 날을 기억하여 유대인의 죽은 의식과 그림자와 그 구약의 의문에 순종하여 묶여있는 상태가 아니요 그로부터 나온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그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가림이 없이 주일 첫날 예배드림에 있어서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구원의 복음적 감격이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실체를 보고 예배드린 것이었죠. 그게 바로 주일 첫날이었어요. 계시록 1장에 가게 돼도 사도 요한께서 환상 중에 계시를 봤는데 그때 이음이 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9절에 나 요한은 나의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후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 다음 뭐로 돼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하여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제 주께서 환상 중에 보이시면서 교회의 권세와 신자의 종말론적 상황, 영적 투쟁, 그것의 승리, 그 모든 환상적 계시를 지금도 쫙 보여주시는데 그때의 보이심의 날에 대한 특정한 의미가 있는 한 날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주의 날이라. 이 주의 날은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모든 맥락과 흐름 안에서 안식의 참 실체로서의 주의를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구문의 의식에 묶이지 않으면 참된 예배에 합당한 날이요 동시에 그것은 창조 규례에 따른 도덕법적 요청에도 합당한 날이다 라는 것이 이제 교회가 고백하고 지켜온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그 주의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몇 군데 한번 찾아보죠.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나? 안식일의 지킴에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을 어떻게 지켰나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거기에서 의식법적 요소를 걷어내고 복음적 이치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해내면 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원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죠. 출애굽기 34장을 보십시다. 안식일 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금할 것들 많은 것들을 구약교회에 주신 바 된 것이 있었어요. 34장 21절 출애굽기 34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계속 마치는 내용이 나오죠. 자, 무엇을 하지 말라 하셨죠? 제7일은 쉬라. 그것은 쉰다는 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 근데 일을 하지 말라는 데는 조건을 두지 아니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어떤 조건이죠? 밭을 갈다가 어떻게 쉽니까? 거두다가 어떻게 쉽니까? 이거는 피치 못할 일인데요. 라는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밭 갈다가 쉬는 것은 밭 가늠의 효율을 떨어뜨린 것이요. 그거는 그럴 수 없는 거 아닌가. 그죠? 거두다가 수확을 거두다가 그냥 놔둬요. 하루를 그냥 놔둬. 이래서야 이거 수확 거두는데 지장이 많지. 라고 말하므로 현실적인 방해 이유가 충분하지만 주님께서 조건을 붙여서 그럴지라도 하지 마라. 분명히 쉬라 하셨어요. 이게 구약 때 주신 모세의 엄밀한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가볼까요? 16장 23절 만나의 문제가 나와요. 만나가 주어진 다음에 21절부터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신하도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은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구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요?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안식일이므로 미리 미리 굽고 삶고 하여 잘 보관함으로 음식을 만들지 말고 또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불태우는 일도 하지 말라. 그와 같은 일반적인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조차도 주께서 미리 만들어 예비하여 그 날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민수기 15장을 가보십시다.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32절, 35절까지, 36절까지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이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에 나무를 했어요. 나무를 한 것을 발견하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안식일의 지킴이 되었습니다. 주님 왜 그러셨을까요? 주께서 모세 율법에 있어서 엄격히 지금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금함이 있죠. 어떤 핑계와 조건과 형편에 따라도 하지 말라 하시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어떤 핑계와 조건의 해석의 의미가 뭐였냐면 어떻게 밭을 갈든지 수확을 거둘 때든지 하지 마라 하시고 조건을 붙이셨어요. 자, 그럼 일을 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의 엄밀성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주께서 조건을 붙이신 조건의 의미로부터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왜 파종할 때라도, 밭을 갈 때라도, 수확을 거둘 때라도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고집피우지 말고 고쳐 쉬라 하는 것은 그런 이런 상황에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인간의 반문 또는 저항의 자리 잡은 심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맞물려 나가요. 왜 주께서 쉬라 하셨는데 만나를 거둘 때 이틀분을 거두어 그날은 쉬게 하신데 그 다음날 또 나간 사람들은 왜 나갔는가? 왜 나무를 하러 갔으며 그날의 파종과 수확을 핑계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가? 그것에 대한 불순종의 각가진 경우에 인간의 내면 안에 뿌리 깊은 하나님 보실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무엇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무엇 하나를 하나님께서 고치길 원하신 것이고 그 고침이 바로 교회 세우신 목적이요. 안식일 주심의 참 의미인데 교회에 속해 있고 그 안식일 주심의 참 의미를 그 자신이 왜요? 라고 말하면서 반문하며 저항하며 순종치 않을 때그 내면에 순종치 않게 만드는 영적 동기. 그 자체가 바로 치유의 대상이요. 안식일을 통해서 그것을 없애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이유로 안식일을 저항하니까 주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일단 크게 말하면 죄성이죠. 그 죄성이 안식일의 규례와 관련돼서 어떠한 모양과 형식으로 드러나는가? 무엇과 맞물려 드러나는가? 그것은 다음 구절 한번 찾아보면서 확인을 해보죠. 예레미야 17장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18절에서 19절에서 23절까지 19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쉬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적의 명한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마라.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온 것은 그 당시에 단순히 일을 한 단을 넘어서서 거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암시가 있죠. 느헤미야 13장을 가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는 곧 느헤미야 13장 보세요. 748페이지 748페이지 느헤미야 13장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죠.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 잠으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구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주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실 때 그것은 죄로부터의 우리를 구원하심이었습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 죄의 준동의 심령의 좌중심 속에는 끊임없는 탐심이 자리잡고 있어요.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탐심, 육체의 만족을 위한 물화를 향한 물적 탐심, 쾌락을 향한 쾌락적 탐심,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 중심의 죄의 본질적 측면으로 탐심이 자리잡고 있죠. 사도께서는 그 탐심이 곧바로 우상숭배라 할 만큼 하나님을 대신하고 밀어내는 우리 삶의 죄성 가운데에 움직이는 동기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면 이것은 말이죠. 일반 종교인들도 알고 있어서 무소유가 가장 아름다운 높은 수준의 도의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뿌리 깊은 인간의 탐심으로 인한 영적 탐심으로 인한 우상숭배적 좌절 물적 탐심한 인간관계의 파괴, 쾌락의 축으로 인해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모든 절망적인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의 죄성으로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시고 하나의 백성 삼으시는 영적 안식의 축복의 선언의 자리가 안식일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됨의 표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그 모든 영적 안식의 축복 선언과 성회에 참여하고 누리는 그 참된 기쁨을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일을 끊어라. 그것이 시간적으로 예배로 모이는 일에 거추장스러운 걸 끊고 예배로 모이는 심령의 피곤함을 주는 것을 끊고 육체가 피곤하여 예배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일을 끊고 동시에 예배 그 원리 자체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삼가라는 것이죠. 예배 이전까지 시간 맞추어 실컷 좋지 못한 쾌락에 있다가 순간 자리에 옮기면 예배가 드려집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뭔가 못된 생각과 나쁜 짓과 꾀와 남을 헐뜯다가 예배 시간에 맞춰 예배 들어오면 예배가 드려지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예배 올 때 형제와 불화한 걸 생각나거든? 내려놓고 가서 어떻게 하래요? 형제와 사와라. 그 말은 예배 드리는 참 의미가 무엇인가? 너희가 도적과 짝하여 살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는가? 내가 너희가 드리는 송아지를 내가 먹겠냐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간음하며 짝하며 도적과 짝하며 모든 악행을 날마다 범죄하다가 시간 맞춰 예배당에 오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인가? 그 예배 본질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 위선과 외식이에요. 종교가 형식화 되어질수록 그런 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구약은 의식주의로 복음을 설명해 나갔으니까 형식화의 위험성이 그만큼 강했죠. 오늘날은 어때요? 형식이 무너졌으므로 방종의 또 다른 측면에서 방종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금할 것들을 쭉 정하셨어요. 그 금한 것은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악하기 때문이 아니요. 예컨대 지금 여기서 상업하는 행위를 말했다. 장사하는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주일날 나쁜 짓이 하지 마라. 왜 네가 간음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 자체로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일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고 나무를 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고 짐지고 들어오는 것 그것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고 음식 만들어 먹는 게 악하기 때문이 아니고 주께서 구약의 율법 하에서 그것을 금하도록 하신 것은 결국 예배로 성회로 모여 누려질 영적 안식과 동시에 그 안식을 회방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탐욕과 탐심의 동기를 보시고 그것에서 핑계치 못하도록 다 주께서 미리 가늠하시고 계신 거라고 나눠주고 이거 못한다 못한다 가리워주고 계신 거죠. 그리하여 만일 그 일들을 허용하게 될 경우에 있어질 문제는 뭐냐면 그 탐욕의 문제가 누구로부터 비롯돼요? 종으로부터 비롯돼요? 주인으로부터 비롯돼요? 주인이 문제를 일으키죠. 종이 탐욕해봐야 무슨 탐욕을 일 더하길 좋아하는 종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그러니까 그 명령이 뭐라고 해요? 네가 주인일 때 너 집에 있는 뭐예요? 종이나 짐승들조차도 쉬게 하라. 그 쉬게 하는 철저한 전면적 안식을 선언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주께서 뻔히 보시는 것이죠. 무엇을 보는 거예요? 안식에 정반대되는 그 모습 속에서 안식을 지킨다는 이 외식이 있을 것을 분주께서 다 보신 것이죠. 그걸 다 보시고 그걸 금하도 하신 것이었어요. 그와 같은 일의 내용은 결국 우리에게서 신약에 와서 구약의 의식의 명령이었는데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라는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림에 대한 공적 예배를 위한 시간과 마음과 시간을 내어드리고 영, 육 간의 준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배하는 마음과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다음 동시에 육적 쉼이라는 것이 창조의 규례에 따라 실제로 내가 노동으로부터 쉼을 한다는 측면에서 육적 쉼이라는 원리가 항상 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의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라는 대원칙에 속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적 예배의 모든 회집의 모든 생활의 중심 초점을 잡고 그 가운데 그로부터 영적 쉼을 받아 누리며 동시에 노동으로부터의 쉼을 얻는 육적 쉼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라.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은 다 가한 것이요. 그것에 방해되는 모든 일은 다 불가한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과연 가하겠고 어떤 일이 불가하겠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의 양심과 여러분이 주신 자유에 따라서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한 끝에 자기의 믿음의 양심에 따른 확신과 결론에 입각하여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순종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 바리새인들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해 보면서 과연 좀 더 이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죠.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5분 동안 쉬시고 다시 와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일하지 말라. 아, 강의 시작된 거예요. 일하지 말라 하니까 그 일을 안식일은 일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옷을 만드는 양복 하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디자이너가 있다. 이 디자이너 항상 이 품 속에 뭘 넣고 다니니까 아니 이제 예를 들어 바늘이 있었다. 이게. 항상 품 속에 바늘 넣고 다니니까 목사를 항상 성경 들고 다니듯이 그래서 바늘 넣고 다니는데 안식일 저녁 나름이 가까이 오게 되면 지금 한 두 시간 지나면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주머니에 있는 바늘을 다 이렇게 빼놔요. 이렇게 빼놔. 어디 가더라도.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 주머니에 바늘 넣고 어디 가서 친구 만나서 이렇게 하다가 집에 돌아오려고 보니까 안식일 시간이 딱 됐어요. 그러면 이미 집에 오는 동안 어떻게 돼요? 바늘을 운반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는다 해서 빼놔라 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주 엄격했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늘 붓 갖고 이렇게 글을 쓴단 말 성경. 서기관은 어디 가더라도 안식일 전에 갖고 오면 붓을 휴대하지 않아요. 왜냐면 안식일 깜빡 넘어가 보면 붓을 휴대하고 이렇게 다니는 일 노동의 죄를 범한다고 생각을. 이제 전기가 들어왔어요. 불을 꺼야 하는데 저는 직접 경험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래요. 예루살렘인지 모르겠어요. 들은 얘기니까. 근데 뭐냐면 길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히브리어를 불렀겠죠. 예, 오니까 이렇게 하더래요. 그게 뭐 했더니 이 사람이 안식일이 지났는데 불을 안 끈 거야. 그러니까 불을 꺼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일이니까 내가 못하고 너 이방인 네가 해라 이렇게. 이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죠. 그렇게까지 일의 개념에 강박관념이 들었어요. 그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일까 안 지키는 것일까요? 잘 못 지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잘못 배워서. 그러니까 뭘 잘못 배웠죠? 뭐가 잘못됐죠? 마태복음 12장. 그때 12장 1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시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한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로니 성전은 더 큰 이가 여기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했을 것이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그릇된 그들이 하나님 뜻을 굴절시켜 왜곡시켜서 뒤틀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한다고 하나 전혀 하나님이 주신 예배 원리와 안식의 원리에 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종교적 문제점을 주께서 바로 지적하셨어요.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 제들 밀가루로서 먹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먹었을 때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치,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이치를 주께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안식일은 어떤 일이든지 무조건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에 안식일은 곧 어떤 절대적 의미에서의 모든 노동은 안 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살리는 일이 있고 안식일에 해서 안식일의 뜻을 거치는 일이 있다 그거예요. 그 일이 일 자체를 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요. 그 일이 안식일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냐 안식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냐를 판단할 줄도 너희가 모르느냐. 생각해라. 두 가지. 하나는 역사적 사례였어요. 다윗의 사례를 든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이 먹을 떡이라도 배고프니까 먹었다. 죄가 안 됐다. 하필이면 제사장의 진설병을 먹은 것과 안식일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예배잖아요. 진설병의 떡을 먹었다라는 것은 그 자체 속에 이미 안식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진설병의 윤례를 어겼다는 것은 안식을 깼다는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제사 규례 자체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는 그 규례의 내용 자체가 안식의 뜻에 합당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거를 이미 들어서 말하고 더 명료하게 5절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는 것을 율법에서 똑똑히 글로 써도 읽지 못했느냐. 글로 읽어 너희가 알고 사례를 통해 기억하고 있거늘 어찌한 미련하게도 그렇게 너희가 탓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은 뭐예요? 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7절에 나는 뭐라고 했어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즉 자비를 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사 주심의 원리를 참으로 드러낼 때는 그것이 안식을 오히려 세우는 일이므로 그것이 가하겠지만 알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그 제사를 지켜도 제사를 무너뜨리니므로 안식을 폐하는 일이므로 그것이 온전치 못하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을 보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를 갈며 그를 핍박했다 돼 있어요. 5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 했다고요? 핍박하게 된지라. 무슨 일을 하셨는데? 10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에는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왜냐하면 9절에 보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이 때문에 그렇다. 주님께서 35절을 입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서 그를 주께서 고쳐주신 일을 안식일에 행했다 하여 예수님을 핍박하고 7장에 가게 되면 그리하여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19절, 7장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는가? 모세의 율법 전체가 선지서와 시편과 율법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주시는 참실체예요? 안식을 주시는 참실체. 그가 오셔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가 행하신 모든 안식 주심의 참된 뜻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다. 그들은 이 안식 주일의 개념에 대한 절대 잘못된 이해였죠. 결국 주일을 안식일을 주께서 구약교회에 명했던 것은 그 안식일을 주심은 형식적으로는 뭐예요? 어떤 틀을 깨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는 틀을 깨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그 성회로 모이는 가운데서 그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육체로부터 쉼이 필요해요. 동시에 성회 자체뿐만 아니라 물론 종교적인 행함,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이런 것 일이거든요. 이 일 자체뿐만 아니라 성회가 끝나고 그 사이에 쉬는 육체적 안식도 있어요. 육체적 안식을 바탕에 깔지만 근본적으로 성회를 통해 주시는 영적 안식, 그것의 참된 의미를 알면, 그날 드린 제사의 의미를 참되게 알면 그들이 어떻게 행함으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인가를 너희가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구약의 모세 율법의 근거에 안식을 해석해주고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말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그대로 끌어오게 되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의미는 일체의 노동으로도 쉰다라고 말할 때 노동의 쉼은 무조건적 노동심 그 자체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예배로 모이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고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날에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위하여 쉬는 것이고 동시에 어떻게 해요? 6일 동안의 노동으로부터의 휴식을 위하여 쉬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그날을 특별히 분리하여 구별하여 지키라 말씀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는 공예배로 모여 하루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고 영적 쉼을 얻어가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가는 그 영적 쉼의 이 교통은 하나님께 그날을 쉬게 하신 가장 주된 본질이기 때문에 그날을 훼손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두 번째 나아가서 그날을 지키되 그날을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나머지 6일뿐 아니라 그 나라에 있을 모든 행사에 있어서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베푸는 일조차도 일이니까 안 한다는 금욕주의적 행사는 또는 어떤 절대적 의미에서 노동에 그치면 그 예배의 의미를 살려요? 죽여요? 죽이는 일이에요. 그럼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찾아 행하는 것이 예배의 의미를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 일이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죽이는 거예요. 그럼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 일을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그 일이 나에게 기회로 왔을 때는 피하지는 않아야 그 일이 온전한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육체의 쉼은 어떻게 가져온다 한가? 이 유대교적 바리새인의 관점에 보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걷는 것도 조심해야 돼, 그죠? 몇 걸음까지가 이게 괜찮은가?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1km는 안 되고 100m는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전날 밤 100m 안에 텐트 치고 자야 하는가, 이렇게. 예배당을 오기 위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는 아니라 그거예요. 그럼 교회 예배당에 예배 들여오는 걸음은 그것이 10리길이요 100리길이라도 그건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일하지 말라 하는 그게 대한 부정적 적용을 받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예배로 모이는 안식일의 의미를, 주일의 의미를 드러내는 참된 행동이에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 택시 타고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버스 타고 오는 것에서, 전철 타고 오는 것에서 부담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차 가지고 오면 돈 안 쓰나?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오직 걷는 것만이 된다. 그러면 다 마라톤 복장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의 일을 쉬면 아니에요. 예배 끝난 다음에 부부간에 탄천을 산책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가해요? 불가해요? 다 하니까. 성경적 이유가 뭐예요? 신학적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들 하는 거는 다 가해요. 그러면 안 되죠. 뭐 이유가 뭘까요? 쉼이니까. 탄천 걷는 건 쉼이니까 괜찮네요. 그러면 또 뭐 해볼까? 운동장 나가서 볼 차고 노는 거 어때요? 축구하고 뭐 씨름하고 어때요? 그건 대답이 좀 적네. 그건 자기들이 안 하니까 괜찮죠? 어때요? 여러분이 산책하는 노동량과 여러분의 자제분들 혹은 손주들 그 10대 그 어린아이들이 뛰는 그 운동량은 그들의 기운에서는 비슷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30분 걸으면 아이고 근데 아이들 1시간 뛰어도 끄떡 없거든요. 육체의 쉼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몇 걸음이다, 운동량이 무엇이다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체의 쉼이 가하냐 불가하냐를 결정되는 기준은 얼마만큼 에너지를 소비하고 움직이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을까요? 그날 하루의 예배에 어떤 영향을 주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실컷 놀고 와서 예배 시간에 자버리고 도저히 말씀 집중이 안 되니까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뭐 하루 종일 그 피곤감에 못 이기면 그는 그날 주심에 대한 육적 쉼은 만족해 누렸다 하지만 월요일에 가면 어떻게 돼요? 더 피곤해. 아유. 쉼을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쉼의 의미는 온전치 못해요. 결국 하루를 쉰다는 것의 의미 속에 육체 쉼이라는 것은 육체 쉼 자체가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육체 쉼이라는 것은 항상 뭐를 통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에요? 영적 쉼을 통해서 어우러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객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쉼이 절대 목적이 되고 예배는 찔끔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돌아오고 이래서 지켜지는 예배의 의미는 여러분 평생을 드려도 여러분 진정하면서 안식의 기쁨을 못 누립니다. 실컷 놀아보세요. 무지정 놀아보세요 한번. 쉼을 느끼나요.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지고 말씀을 받고 마지막 축복의 선언이 끝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도 주께서 이 자리를 나를 부르셔서 이 예배 공동체 안에 나를 한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체로 삼으셨구나. 그리고 그날에 갈 그 아름다운 계시록에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속의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날의 현재적인 성취요. 그 누림으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를 느끼면서 한 주간 동안에 고생하며 싸우고 지쳤던 모든 삶의 고난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다시 가는 거죠. 이렇게. 그 쉼을 어디 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 돌아가면 고난의 장이 가겠지만 한 주간 제가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주일이 되면 저에게 이 쉼의 참 용서의 참 하나의 은택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확인 기쁨의 자리를 저에게 또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또다시 예비된 그날 그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 달 뒤나 1년 뒤면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견뎌요 1년 동안 예배 없이. 그래야 이게 일주일 되면 또 온단 말이에요. 또다시 참고 사는 거죠. 참고 견디며 살다가 또 와서 하나님 뵙고 가고 또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공예배의 특별한 은혜로 주신 거예요. 물론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어떻게 우리는 개인적인 경건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향해 계속 열고 나가죠. 계속 매달려 나가죠. 매달려 나가죠. 매달려 나가면서 회집된 전체 회중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체와 구성을 보는 거죠. 그 분위기는 압도적이거든요. 그것이 공제비의 자리가 10명이 모였는지 5천 명, 5만 명이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로 모인 교회 모습 속에서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쉼을 누려가며 내가 주일의 나머지 삶 속의 육적 안식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내가 그 날을 위해서 어떻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적극 드러내는 모습이 있다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등등을 생각해보면서 주일을 채워나가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죠. 그러면 내가 주일을 뭘 안 하면 좋을까. 분별해보세요. 나오는 일들이에요. 뭘 안 하면 좋겠어요. 신자가 이 날에 그 은택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신자들 외에는 남에게는 생각도 못하는 복이거든요. 이것에 방해되는 일이 뭐겠어요? 구약적 상황 속에서 하지 말라 하신 일들, 그것의 동기, 영적 안식 해방하는 영적 우리 죄성 본성이 뿌리박고 있는 그것, 그 뭐겠어요? 여러분의 탐욕과 탐심이죠. 그 모든 것들이 발동되어서 핑계화 시키고 있는 모든 일에 합리화된 것들은 걷어내길 힘쓰고 주 앞에서 기회를 구하고 이겨나가야 한다고. 그거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 참 힘들어요. 어느 지역의 의사가 순번제로 문을 열어야 되는 경우 이런 건 주께서 뭐라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될 직업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버스 운전사가 주일날 당번이 돼서 할 수 없이 그 피할 수 없어서 자기가 이렇게 피해보려 노력해보지 안 돼서 그냥 그 주일날 못 가는 한 달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걸쳐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이 자기 마음에 예배에 대한 그리움과 너무 힘들어서 너무 스스로 직업을 바꿀 것이고 그러나 그 안에 있을 때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하되 그것이 직업의 성격이 이중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돈을 벌어서 부자 되기 위한 속성이 있어요. 돈 많이 벌기 싫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직업의 의미는 다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우리 각각의 주어진 생계를 도모하되 그 생계가 남을 해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뭐예요? 필요한 일들을 나눠주는 봉사성이 있으면서 그 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장사하는 일이, 돈을 대여하는 일이, 이런 일들이 가능. 돈을 빌려주는 일, 이 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지는, 새로운 길을 주어주는 그것이 긍정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일이 나쁘게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폭리나 고리를 취할 때 이것을 주께서 악하다 하신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일이 건강한 일, 사회를 구성하는 건전한 생계수단이요 직업이요 하나의 부르심 따라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이 악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생각을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폭리를 취할 때 그것은 정당한 장사를 될 수 없는 크리스천이 할 수 있는 일이 못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의 직업적 양심과 하는 일에 따른 속성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그걸 벌어들여 내 생계를 도모하고 가족의 생활을 도모해 나가는 근신한 노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명하신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이고 게으른 자는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반드시 노동을 해야 되죠. 노동을 하는 일인데 두 번째 더 나가서 그것이 탐욕에 의해서 노동을 굴절시켜면 노동의 의미가 변질되어 버려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 하나님의 주신 노동의 원리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같이 있어요. 부정적 측면이 극대화될 때는 이 자본주의 원리는 인본주의적 도덕적 가치 속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치이게 돼 있어요. 절대 그래서 식민지로 해방되었던 초기 제3세계는요. 지식인이고 양식 있는 지식인은 다 사회주의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도덕적 우월성 때문에 그래요.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갖고 있는 도덕적 그 열등성 때문에 견디기 어렵죠. 오직 교회 안에서만 복음 안에서 그 갖고 있는 부정성을 보고 자본주의 안에 긍정적 매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방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 주는 우리의 절제 그리고 봉사자 성격 그것 때문에 그런 직업 성격 때문에 주 일에 혹 경우에 따라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예배로 성일에 오지 못하는 피치 못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을 가지고 노동의 중지와 예배 성회를 일일이 탓할 수는 없어요. 그 외경은 어떻겠나 생각을 해보면 그 외경은 어떻겠나. 그 외경과 결국 성의를 하나님께 예배로 지킨다는 것. 그리고 그 일에 쉼 얻는 것. 그리고 인자와 자비와 그 일에 따른 노동을 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그친다는 것. 그런 예배의 원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이냐는 모세 율법에 나온 것도 성경에 몇 개 찾은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점이 바로 원리가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생각해보면 신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적용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불신자와 함께 어우러 살기 때문에 생업관계가 불신자와 얽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의 관습과 흐름에 신자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생활의 관습과 그들의 자유로움 속에 완전히 넘어가서 그들에 맞춰 살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로서 주일에 관련한 마땅함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며 거기에 따라 자기 안의 삶의 조정과 변화를 가져가도록 할 것이냐 중심점을 어디 잡을 것이냐는 분명하죠. 명료하죠. 뭐 변명을 해볼수록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가면 오락을 금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일에 오락을 금해라. 오락을 금해라는 말은 모든 우리의 육적 즐거움을 금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일체 모든 것을 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안식의 원리에 회방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락의 개념이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이런 것은 넓은 의미에 규정되는 거죠. 우리말은 오락이라고 했지만 원래 원어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의 열림과 닫힘이라는 것이 결국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주일날 도박을 좀 즐기는 사람이 도박을 그 몇 시간 동안 하다가 예배 나온다. 난 모르겠어요. 이게 되는지 이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삼가할 것이 아닐 것이냐. 신약 성경 안에는 구약 성경처럼 뭐 하면 돌로 쳐 죽이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신약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다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원리는 우리에게 명백하게 스스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신자인 한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따라 말씀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읽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라고.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겠습니까? 그리고 긴 세, 그게 짧은 세는 안 될 수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나가시는 일이 합당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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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일째가 된다고 합니다. 신자들이 다 여기 계신 상당수도 금요일 날 밤에 떠난다고 합니다. 긴 농담이고 금요일 밤에 배낭을 꾸려가지고 멀리 떠나가 버리니까 주일날 교회를 못 올 거 아닌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교회에 도전이 됐다고 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토요일날 놀게 됐으면 토요일날 노신 분이 얼마나 많은 수가 놀게 될지 모르겠지만 토요일날 쉬게 됐으면 주일날은 열심히 교회 나와야지. 토요일 쉬니까 주일까지 더 연달아 쉴 생각하시고 아예 안 나오겠다 생각하면 그거 다참 이상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아, 당신은 목사니까 그런 얘기하지. 그래서 글쎄요. 그래서, 글쎄요. 글쎄요. 결국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우리는 다 같은 시대에 같은 영향권에 삽니다. 교회가 구역 교구별로 묶여 있을 때는요. 다 가까운 거리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매식의 문제가 없었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식사 사 먹는 문제. 요즘 다 하죠. 저도 사 먹거든요. 저 돈 주고는 안 사 먹어요. 이건 제 생활 안의 변화인데 저는 주일날 매식을 안 하고 일체 어떤 그 물건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근데 미국을 가서 이제 공부하는데 미국 이민교회를 갔더니 다 해요. 아, 그리고 이 교회는 당회나 카운슬이나 교육자회나 모든 모임을 식당에서 주일날 오후에 하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가면 밥을 주니까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먹는단 말이에요. 먹으면서 내가 참 갈등이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식사의 교제를 원하신 분이 주일날 저녁 때 원하시니까 이 틀림없이 식당을 가시는 건데 이 뭐라 얘기할 것인가. 그분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그렇게 사교육하고 내가 나 하나에 내가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서 내가 모든 교제를 끊자니 그렇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하는 거죠. 이제 에이 먹자. 주일날 그래서 이민교회에서 제가 나올 때까지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관해서는 다 참석해서 같이 즐기고 먹었어요. 그리고 같이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그 자리 속에서 교통하는 대화가 영적 선을 도모할 수 있는 일들이 교통될 수 있기를 노력을 했죠. 왜냐하면 거기서 먹고 마시고 세상 얘기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이건 뭐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가 나빠져서 그건 그대로 놔둘 수가 없거든요. 그건 나중에 싸우기까지 하니까 삐지고 뭐 그러면 뭐 이건 주일날 교인들이 모여 할 행사라고 볼 수가 없죠. 아무 변명을 최선의 거리가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영적 교통을 했다. 이렇게 내 성격이 규정돼야 할 터인데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지 못해서 매변했다. 하나님 어떡하죠?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뭐 도저히 영적 분위기 해치면 도저히 안 되니까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해도 제한이 있어요. 근데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법은 없었어요. 한국에 오면은 한국은 뭐 교회 일반이 대형 교회가 출연하면서도 이게 다 이제 무너지시한 거죠. 사실은 도심지에 있는 한 교회 우리 교회만 해도 여기 우리 교회 교우들이 사방 사통 팔달 뭐라 그래요 그 다 그쪽 오시는데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실 때 아침도 안 먹고 오실 텐데 돌아가실 때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들 아마 식사를 하고 이제 가실 거란 말이죠. 오신 김에 가까운 농수산물 시장도 들리실 거고 이제 겸사 여러 가지로 이제 하실 터인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분위기로 이제 허물어졌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제가 가장 놀랐던 것 중에 제가 다니던 한 교회 남포교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의 한 존경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손님이 오셨다고 교회 인근에 가장 좋은 식당으로 비싼 식당으로 모셔가는 거 보고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뭐 잘못 봤지? 이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 이렇게 쭉 바뀌어갔어요. 교인이 이제 매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공부한 동안 신학교 교수 그쪽 개혁교회 이제 목사 교수죠. 교수님께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는 그것이 죄다 아니다 참 말하기 어려울 만큼 교회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현상적으로 본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왜 그런가 했더니 덕이 안 된다는 측면이었어요.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먹는 거는 자유롭다고요. 먹는단 말이에요. 먹는데 어차피 누구한테 사 먹어요? 교인들은 안 할 테니까. 교인들이야 그날 하겠어요? 교인들이야 그날 안 하겠지.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불신자겠죠. 불신자겠죠. 불신자야 뭐 자기가 안 믿어서 뭐 장사야 뭐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뭐 상관없죠. 내가 이거 사 먹는 거야. 나는 어떻게 돼요? 미르바사이를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먹은 제자와 같은 마음으로 먹는 거니까 나야 뭐 어때요? 나야 자유롭죠. 당신이야 뭐 잘못하는 거지만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한때 애가 아파도 약국에 약을 안 썼어요. 기도하고 하루를 견디는 거예요. 12시간 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주께서 밤새 안정시켜서 감사하게 된 그런 은혜 체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다음날 가서 약을 사기도 하고. 그렇다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아픈데 약을 사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이 경직 때문에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디까지 풀어지냐. 기준점이 신앙 양심이 따른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일과 자비에 따라서 성회로 모이는 공예배의 아침과 저녁에 회집하는 하루 전체를 어떻게 보내도록 구별하게 하셨는데 내가 신앙 양심과 신학적 지식과 성경 이해 기초하여 과연 내가 합당한 모습인가 아닌가를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고 스스로를 가리워가는 거예요. 내가 지킬 자기의 삶의 규율들이 생기게 성령에 따라서. 큰 것들이 있어요. 큰 것들이. 그 분명히 누가 봐도 어떻게 핑계도 할 수 없는 회방거리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명백히 아닌 거예요. 그럼 교회적 권면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남포교회에서 하시는 일들이 있을 테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드리지만 삼가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적 권면으로 큰 덩어리들은 제가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몇 부분들은 스스로 신앙 양식에 판단하셔야 될 부분으로 책임이 돌아갑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에 문제를 놓고 목사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가려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조언을 구해왔기 때문에 그 양심의 문제를 물어왔기 때문에 해주는 거지만 나머지 것들은 그래요. 결국은 어떤 이제 매식의 부분도 부담되는 사실은 피할 수 있는 게 좋죠. 근데 이제 하게 되는 경우 어떤 이제 그러나 쓰러져 이제 칠신할 지경인데 먹어야죠. 역시 먹는 게 좋죠. 손님이 왔는데 대접해야 될 나그네가 왔는데 그 대접할 나그네에 밥이 없어 쌀이 없어요. 쌀 사다 밥을 해야죠. 그건 상관없어요.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일이 하나하나 신앙 양심이 하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이게 합당한 거 아닌가. 어떨 때는 가냐 어떨 때는 가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결국 그 가냐 가지 못하냐 하나의 주 안식의 원리에 합당한가 아니면 영적으로 이게 탐욕과 탐식과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의 피할 수 있는 일을 도모하는 것인가.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가리다 보면 아, 내가 이게 안 하는 게 좋겠다. 덕이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까지 나와요. 즉 그 자체가 죄가 아닐 수 있어도 어떤 경우는 덕이 안 되므로 삼가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나오죠. 이런 것이 나오게 되어지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준비하는 과정들이 생기기 시작해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미리미리 주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생활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어져요. 한국 교회에 있어서의 그 주일 성수 문제는 이제 많이 이제 위태롭죠. 주일이어야 합니다. 월요일 날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를 세운 이상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의 신학적 원리를 규명하고 그리고 그 주일날 지켜줘야 합니다. 다른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일은 예배와 그다음에 육적 쉼 그리고 적극적 의미에서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에 회방받지 않는 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락과 즐거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체의 과도한 쉼이 되어져서 예배에 방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이 아침과 저녁 예배의 포괄적인 하루 전체의 예배적 경건과 맞물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인지 가할 수 있으나 그 원칙에 어긋나면 그것은 불가한 것으로 여러분 양심 안에서 판단되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같이 있습니다. 맹세와 소원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가 거기까지 하기란 진도였는데요. 지난주 못하고 오늘도 다시 못했습니다. 한 주 쉬시고요. 시간이 되신 분들은 다음번에 이어지는 강의를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 날을 정하시고 그날 통하여 영적 쉼과 육적 쉼을 아우러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불신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생활의 습관과 방향을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주의 법도에 합당하며 우리가 누려야 할 영적 은택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싸움나이까 그걸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저희들 삶 속에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지혜에 따라 순복할 만한 영적 각성을 허락해 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의 문제로 인해서 시험 들거나 실족하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주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함으로 짧은 평생 돈을 벌어야 얼마나 벌겠으며 즐김을 즐겨야 얼마나 즐기겠사옵나이까. 참된 주의 본성을 자유케 하시고 복주시는 성령의 은총에 따라서 그 인도함 따라 저희가 모든 것을 주 앞에 의탁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짧은 한평생 다 살고 주 앞에 다가올 날이 며칠 남지 않아 인생을 돌아보며 둘러선 자식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남겨줄 말이 신앙의 덕목으로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하며 준비하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주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속에 누려질 그 찬양의 대열 속에 저희가 속해 있는 그 자리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용기 있게 분별하며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